여러분 하나 되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재앙 공부를 좀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밖에 올해가 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는 이 여섯 번째 재앙 아마겟돈의 전쟁을 오늘 좀 막실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말씀은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 새 더러운 존재가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쟁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꽤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강물이 마를 때에 누가 옵니까? 강물이 말라서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의 소듬에 강물이 마를 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좀 보면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까? 아니면 선한 왕처럼 느껴집니까? 이 문장을 봐서는. 왕들이 이 오는 이 왕들이 악한 왕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선한 왕들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말라가지고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비되더라. 우리가 악한 왕을 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은 지금 현재의 이 해석으로는 이 유브라데의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회교도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상적으로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막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석가들은 실제적으로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은 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공의 수많은 그 엄청난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유대 땅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주류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조금 지금까지 해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연구했던 주제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해석은 뭐 오늘 우리 개혁운동의 전체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해석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실제적으로 마르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못 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스 강은 큰 강이지만 이 오늘날의 현대의 이 군사과학으로 봤을 때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지 않으면 동방의 왕이 오지 못한다는 이 해석은 상당히 우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과학은 조그마한 강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의 이 군사과학을 봤을 때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바다도 어떻습니까? 바다도 뭐 건너가고 비행기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고 로켓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마당에 강물이 마르는 것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이 해석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 중세기의 해석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이것은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강 건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유브라데스 강의 넓이가 불과 1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은 데는요. 넓은 데는 또 엄청 넓지만은 좁은 그 지역에는 1마일 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물을 마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아랍 세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오늘날의 1844년 이후의 해석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늘날에 왔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여섯째 재앙은 여섯째 재앙 다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일곱째 재앙은 큰 지진과 동시에 누구의 오심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가서 아랍 세력이 뭐 약화된다고 약화되어서 뭐 이런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오는 이 왕을 갖다가 이 동방에서 오는 어떤 그 중공이나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저는 유브라데스의 강물이 마를 때에 동방의 왕,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형성되었던 큰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바벨로니아 도성 중앙으로 뭐가 흐르고 있었다고 배웠습니까? 네,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이 바로 이 바벨론 도성 중앙을 흘러갔고 그 강물을 막아서 이 바벨로니아 도성의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큰 강물을 통하여 운하를 형성해서 적군들이 그 성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고 있었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성경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바벨론도 유브라데스 강을 이용해서 가장 이 세상에 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느냐 하면은 도성 중앙에 그 강물을 통해서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은 20년을 가만히 앉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아주 완전한 독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 여러분 역사 공부 우리 다니엘에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하룻밤에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살살 왕이 먹고 마시고 긴 1천명을 불러모아서 성전 기념을 가지고 뭐를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할 때 그 밤에 메네메니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사람의 손가락에 글자가 나타나고 그 밤에 벨살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밤에 졸지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된 원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도성 중앙에 흐르던 그 강물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강물이 자 바벨론 도성을 메데나라의 메데페르시아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쳐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이 성벽을 넘어갈 수도 없었고 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가다가는 뭐 꼼짝없이 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아무리 그때의 기술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 이 고레스 왕이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그 강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물을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강을, 그 도성 가운데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세 군대를 나눠가지고 지금으로부터 BC539년 10월 10일에 역사적으로는 10월 10일에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포위했는데 13일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일 만에 망했습니까? 불과 2-3일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강한 세계 최고의 열국의 도성,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 가장 강한 성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3일 또 안 돼서 망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뭐가 말라버렸습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말랐느냐? 군대를 세 군대를 나누고 물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를 딱 막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강 상류에 있는 그 강의 흐름의 물길을 분지로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쫙 나가졌어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마를 때에 그 물이 들어가는 그 곳으로 군사들이 들어가서 밤에 벨사살 왕이 먹고 마시고 손가락으로 글 쓰는 그 밤에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이 16장에 나오는 여섯째가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이 지구의 바벨론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뭐가 말라버린다고요? 물이 말라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누가 오신다고요? 동방의 왕.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동방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는 동방의 왕이었어. 동방의 왕이 나타나서 강물이 마름과 함께 그 속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 라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고레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동방의 왕으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바벨로니아의 그 나라에서 이 이란과 이륵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동방의 왕으로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바벨론, 이 세상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바벨로니아,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주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무엇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캐토릭과 그 다음에 그 로마 캐토릭을 도와서 협력하는 어느 나라? 미국을 우리는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온 세상이 다 포로가 되어서 점령당할 것을 온 세상이 이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다 점령당하고 그 가운데 누구도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가운데 지금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름으로 인해서 동방의 왕이 온다고요?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마른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부흥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힘이 컸느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에 뭐예요? 물로 인해서 그들은 농사도 잘 되었고 그들은 아주 강한 성을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그러면 물이 마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무엇이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기에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많은 백성, 열국, 방언들,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물로 비유하고. 여러분, 옛날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브라데스 강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캐토릭과 미국이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 가장 원동력은 뭡니까? 그들을 따르는 무엇이에요? 추종. 로마 캐토릭이 그렇게 세상에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백성과 나라와 무리와 방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 캐토릭과 미국과의 연합 세력은 온 세상의 백성들의 무엇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지를 받고 또 그것이 물리적이든 스스로 자발적이든 모두는 다 짐승 앞에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방언과 무리와 나라들이. 이것이 바벨론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마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물이 마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뭐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백성과 방언과 무리와 모든 나라들의 지지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아세요? 바로 여섯째 재앙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재앙에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의 강에 붙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그 지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16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음녀는 바로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자 음녀가 보세요. 17장 1절부터 먼저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무엇을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이 음녀가 바로 캐톨릭이요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갖다 물로 표현했는데 15절에 16절에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열뿔은 열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열국이라 그래요. 그것은 열뿔로 상징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본 바 열뿔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 여기에 있는 짐승은 음녀와 다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나중에 17장을 공부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짐승은 여기에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이 음녀가 바로 로마 캐토릭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로마 캐토릭의 권세는 이 음녀는 짐승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에게. 그래서 짐승에게 능력이 유해서 음녀가 왔다 갔다 했다. 거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음녀에게 능력을 준 세력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붉은 짐승은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다 찾으라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포방 같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는 누구예요? 13장에 나오는 포방같이 생긴 짐승은 바로 로마 캐토릭을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는 사단의 권세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열국과 이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아니 여기 말씀해보세요. 16절에 누구를 미워하여? 음녀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음녀와 짐승과 열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 그 순간부터는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짐승도 미워하고 열국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그렇게 고통을 주던 이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버립니까? 열국과 짐승, 사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마겟돈 전쟁은 옛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무깃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던 자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천사의 대접을 부을 때 열국과 사단이 이 바벨론 음녀를 아주 발가벗기고 완전히 분산하고 없어버렸다. 여러분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항의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들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이 바벨론은 속이는 무리들이고 거짓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지지자가 그때는 다 왜? 이 사단은 그들이 승리할 것처럼 늘 속여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될 때에 그 지지자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몰려가서 그들을 아주 고통을 주는 이런 예언의 신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와서 이 바벨론이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데 그 모습을 뭐로 보여줬냐면 맷돌을 어디에 빠뜨리는 것으로 나옵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다시는 뭐하지 않더라. 이 땅의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해버릴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는 다 회생했는데 고대 바벨론은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흠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서 멸망시켜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자, 이 예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제 마지막 사건을 제가 조금 엮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대접을 쏟을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마르는 이 사건을 언제까지는 천주교회가 추앙을 받고 언제부터 이 바벨론 세력으로 세력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지를 다니엘서의 연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돌아가고 나중에 좀 상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습니다. 11장에 보면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1장 40절로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뭐가 나오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죠. 전번에 공부했던 겁니다. 이제 이 북방왕은 오늘날의 미국과 캐톨릭의 연합 세력이 이 북방왕이 되죠. 마지막 때에. 자, 북방왕이 되면 언제부터 보느냐면은 42절부터 됐습니다. 이 북방왕은 어떻게 합니까? 열국에 그 손을 펴서 모든 애굽 땅을 멸치 못한다.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바벨론에 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모든 믿지 않는 나라도 다 이 캐토릭과 미국에 동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북방왕이 그가 권세로 애굽의 모든 무엇을 잡아버린다고요? 금과 은과 모든 바부를 잡을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캐토릭과 미국이 온 세상의 경제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잡아버릴 것이죠. 온 세상에 모든 나라의 경제권을 미국과 캐토릭에 의하여 다 점령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는 부자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고 구스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로마와 로마 캐토릭과 미국에 다 예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그가 동북에서 그러나 동북에서 무엇이 이르러 오므로 소물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지민. 이것은 바로 리즌비 운동을 통하여 일일 혼령이 나자마자 리즌비 성령이 부어져서 큰 외침이 일어날 때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아주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5절 그가 북방왕이 그 말입니다. 장막 궁전을 어디에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상사에 베풀 것이나. 그런데 이 북방왕이 나중에 자기 궁전을 어디에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여러분, 이 거룩한 산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산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 어느 나라가 거룩한 산입니까? 감람산밖에 거룩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해 나왔다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산은 무슨 산밖에 없습니다. 감람산.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천하셨고, 그 땅에 예수님의 마지막 발이 어디에 옵니까? 감람산에 올 것이고, 감람산 후에 온 우주의 수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그 산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후에 자신의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느냐? 북방왕을 통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북방왕이 이 거룩한 산 사이에 궁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암시를 알게 될 때부터 세상은 갈등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그 성지, 감람산 성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슬람교회도요, 거기가 뭡니까? 자기들의 성지. 기독교도요? 성지. 유대교회도요? 성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도요? 그것이 자기 성지. 그래서 이곳을 캐토릭과 미국이 그곳에 자기의 최고의 궁전을 지으려고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갈리게 됩니다. 그 추종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이때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미국과 캐토릭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지지도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교회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패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가 이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가운데 보면 이 산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도망하고 할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뭐가 임하는 것을 봅니까? 얼굴에 뭐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버립니다. 이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예언에 지나고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14만 4천 무리들 앞에 와서 경배하기라. 이것은 뭐냐? 패배를 뭐 한다는 것인가? 인정한다는 것인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승리한 무리라는 것을 그때 그들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고 짓밟고 엄청난 무서운 장면들이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썩었어요. 이런 무서운 참혹한 형상이 그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이야기한 그대로 그들은 아주 벌거벗긴다. 벌거벗긴다는 말이 뭡니까? 위선적인 모든 그들의 정체를 다 폭로가 되고 불살라 없애버린다. 완전히 없어져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여섯째 재앙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에 천사가 볼 때에 백성들의 지지도가 이 땅에 끝나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캐토릭과 미국은 이 지상에서의 지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들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다시는 바벨론 성이 회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과 예시다. 이 사건을 여섯째 재앙에서 이 사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제로 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왕들이,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읽었어요? 예, 여기 보면 너희는 족속이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왕과, 우리를 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은요 왕과 같은 존재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영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여기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까?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고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는 뭡니까? 왕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장에 11절로부터 보면, 자, 보세요. 11절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아까 그 16장에 그 12절에 보니까 동방에 왕들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는 모습을 다 보세요. 11절에는 여기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시는데 14절 보세요.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옷을 입고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뭐하더라? 따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에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비유를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뭐를 입고 따르더라?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 오신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말을 타고 뭐 하는 분으로 오십니까? 싸우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싸우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누구,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그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들의 승리한 백성들 그들을 갖다가 세마포를 입은 그 백마를 탄 자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4만 4천인들이 누구를 완전히 정복합니까? 예, 사단을 이기고 죄를 정복한 자들. 그래서 승리를 이야기한, 멸류관을 가졌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말.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을 말합니다. 뭐가 마르면? 유브라데스 강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토릭과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사단의 정체가 나타나고 나면 예수님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석의 경위는 뭡니까? 뭐가 나타나기 전에는 참과 거짓이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누가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재앙 때 참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동방의 왕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14만 4천년 완벽한 승리로 분명히 선악의 전쟁이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 끝이 날 때 하늘에서 뭐가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 이제 되었다. 구석의 경륜의 종말이 이렇게 끝이 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 가운데 표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 선악의 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선악의 전쟁의 정체가 선악의 모든 결말이 이 여섯째 재앙 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임을 당했던 자들이 지금까지 추종하던 그들을 추종을 다 버리고 다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몰랐다 이런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이 오는 것이 왕들이 오는 것이 뭐 되었더라?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야만 유브라데스 강이 물이 말라 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속았다는 것은 사실이 다 뭐 됐다는 말이에요? 폭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을 추종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추종합니까? 속아서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폭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될 때에 동방의 왕들이 오실 것이다. 저는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구석의 경륜 속에서 이 말씀을 좀 결부시켜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다른 해석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해석이 다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과 역사와 표상적으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구석의 경륜은 분명하게 성취되고 성과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 땅의 거민들까지도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누가 오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뭐를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한 상태입니까?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아무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속인 것을 다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오심이 뭐 되더라? 예비되더라. 일곱째 재앙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정말 글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승리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계속 이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17장, 18장, 19장 계속 이것이 반복해서 사건이 아주 반복에 얽혀나가면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에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